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가 보통 전통적으로 커리어를 쌓는다는 건그 약간 아주 예측 가능한 컨베이어 벨트 위에 서 있는 거랑 비슷했잖아요.
네, 맞아요. 아주 정해진 수순이 있었죠.
그쵸? 자신만의 특정 도구 하나를 딱 마스터하고, 뭐 그게 디자인 소프트웨어든 코딩 언어든 간에 자신한테 할당된 볼트를 정확한 타이밍에 조이면 그냥 벨트가 알아서 앞으로 이동하는 식이었거든요.
아주 직선적이고 명확한 규칙이 있는 공장이었던 거네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AI와 비즈니스 융합의 시대로 걸어 들어오면 갑자기 우리가 딛고 있던 그 컨베이어 벨트가 통째로 뜯겨나가 버립니다.
와, 통째로요?
네. 공장 바닥의 룰이 완전히 재배치된 거죠. 보이지 않는 AI 로봇들이 우리가 하루 종일 매달려서 조이던 볼트를 단 1초 만에 그것도 수만 개씩 조여버리고 있잖아요.
사실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헤칠 분석 자료인 AI 시대 융합형 비즈니스 리더를 위한 커리어 전략, 이 자료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압도당하지 않고 당장 여러분의 커리어에 즉각 적용할 수 있는 핵심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게 이번 딥다이브의 미션이거든요.
네, 아주 중요한 미션이네요.
좋아요. 하나씩 짚어보죠. 단순히 우리가 뭐 챗GPT를 사보는 수준을 넘어서서 다가오는 AI 시대의 기획자나 디자이너가 어떻게 대체 불가능한 리더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진짜 그 생존법을 파헤쳐보겠습니다.
이 자료가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단순히 새로운 AI 툴을 배워라, 이런 얄팍한 조언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부분에 집중하고 있나요?
커리어 생태계의 툴어다임이 완전히 뒤집힌 그 근본적인 이유, 즉, 왜 우리가 기존의 실무자 마인드를 버려야 하는지를 아주 논리적으로 해부하고 있거든요.
아, 그 이유가 뭔가요?
과거에는 그 실행이나 처리 자체가 인간의 몫이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다 직접 손으로 했죠.
네. 근데 이제 그 영역의 속도와 정확성은 기계가 아득히 초월해 버렸습니다.
아, 속도전에서는 아예 게임이 안 된다.
맞습니다. 즉, 이 버튼을 어떻게 예쁘게 디자인할까를 고민하는 사람은 도태되고, 이 버튼이 왜 하필 이 시점에 존재해야 하고,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체 어떤 가치를 가져오는가, 이걸 설계하지 못하면,
아, 아예 그라운드에서 뛸 자격조차 잃게 된다는 거군요.
네, 아주 뼈아픈 진단이죠.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면 이 새로운 룰을 지배하는 인재상을 아주 명확한 단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바로 비즈니스 아키텍트인데요.
비즈니스 아키텍트요?
네. 단순히 건물의 벽돌을 예쁘게 쌓는 실무자를 넘어서서 전체 비즈니스의 수익 구조랑 시스템 자체를 설계하는 건축가가 되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 아키텍트가 가져야 할첫 번째 핵심 역할로 통역가이자 실행가를 꼽고 있더라고요.
네, 여기서 말하는 통역은 뭐 단순히 한국어를 영어로 바꾸는 그런 언어적 통역 수준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통역인가요?
비즈니스 세계에는 두 가지 거대한 언어가 존재하거든요. 하나는 이제 엔지니어나 디자이너들이 주로 쓰는 고도의 기술적 언어 혹은 미학적 언어고요.
네, 전문 용어들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투자자와 C레벨 임원들이 쓰는 숫자와 수익의 언어입니다. 아키텍트는 바로 이두 세계 사이에서 완벽한 통역기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 통역기.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약간 이런 거겠네요. 마치 복잡한 외계어, 그러니까 기술적 언어를 투자자나 시장이 사랑하는 그 달러 기호로 번역해내는 외교관 같네요.
와, 그 비유 정말 정확합니다. 외교관 맞아요.
예를 들어서 UI 디자이너가 결제 페이지 디자인을 전면 개편하고 싶다고 해보죠. 과거의 실무자라면 그냥 이 새로운 디자인이 요즘 트렌드에 맞고 시각적으로 훨씬 유료합니다. 막 이렇게 설득했겠죠?
네, 보통은 그렇게 디자인의 당위성을 설명하죠.
근데 비즈니스 아키텍트로서의 통역과는 완전히 다르게 말해야 한다는 거군요. 이 결제 페이지 UI를 개편하면 고객 이탈률을 4%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걸 현재 트래픽에 대입하면 연간 10억 원의 추가 매출, 즉 ROI가 발생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맞아요. 그리고 이 개발에 투입되는 비용은 3주 만에 회수할 수 있습니다. 까지 덧붙이면 완벽하죠.
와, 듣기만 해도 설득력이 확 다릅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점은 시장과 자본은 유료함이나 뭐 최신 기술이라는 그 외교를 이해할 여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아, 관심이 없군요.
네, 오직 비즈니스의 언어, 그러니까 달러 기호로 번역되었을 때만 움직이거든요. 기술의 도입이나 디자인 변경이 실제 기업의 수익, 그러니까 ROI에 어떤 숫자로 기여하는지 증명해내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근데요, 이거 실무자 입장에서는 솔직히 약간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내 본업 하기도 진짜 바빠 죽겠는데, 재무제표까지 보라는 건 너무 가혹한 요구 아닌가요?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죠.
자료의 두 번째 특징인 데이터와 AI의 지휘자 파트를 보면요, 한술 더 떠서 아주 구체적인 재무지표들까지 막 거론하고 있거든요. 기획자나 디자이너한테 P&L, 그러니까 손익계산서나 MPB, 순현재 가치 같은 재무적 데이터 리터러시를 요구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니, P&L이야 회사가 돈을 얼마나 벌고 썼는지 직관적으로 보는 거라 쳐도 솔직히 재무팀이 아닌 이상 MPV까지 알아야 합니까?
사실 그게 바로 과거의 컨베이어 벨트 마인드입니다.
아, 내가 재무팀이 아니라는 생각 자체가요?
네, 내 부서의 일과 남의 부서의 일을 나누는 순간 더 이상 아키텍트가 될수 없거든요. MPB가 기획자나 디자이너에게 왜 중요한지 그 진짜 메커니즘을 한번 들여다봐야 합니다.
좋아요. 그럼 그 MPV라는 게 실제 업무 현장에서는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쉽게 말해서 MPV는 약간 비즈니스 타임머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타임머신이요?
네, 여러분이 1년 동안 10억을 들여서 아주 혁신적인 앱 기능을 개발한다고 가정해보죠.
네, 10억 투자.
1년 뒤에 이 기능이 딱 완성돼서 시장에 나왔을 때 벌어들일 돈의 가치가 있잖아요.
당연히 있겠죠.
그 가치가 초기 개발비 10억 원 물론이고 1년 동안의 물가 상승률이나 시장 트렌드 변화, 심지어 기회비용까지 다 뺐을 때도 관연 0보다 크냐?
아, 모든 마이너스 요소를 다 제하고도 남는 게 있냐는 거군요.
그렇죠. 즉, 지금 이 막대한 돈과 시간을 쏟아부을 가치가 미래에도 존재하느냐를 현재 시점으로 쫙 끌어와서 아주 냉정하게 평가하는 도구인 겁니다.
아, 이제 이해가 확 되네요. 단순히 뭐 예산이 10억 있으니까 멋진 걸 만들어 보자. 이게 아니라 미래의 인플레이션이나 기술 부채까지 전부 다 계산했을 때이 기획이 오늘 10억을 태울 만큼의 진짜 가치가 있는가? 이걸 검증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NPV가 단순한 회계 용어가 아니라 미래의 리스크를 털어내는 기획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 재무적 감각이 있어야만 자료에 이어서 나오는 AI 오케스트레이션도 비로소 의미가 생깁니다.
AI 오케스트레이션이요? 여러 AI를 통합하는 능력이죠?
네. 자료에서는 뭐 AI들을 결합해서 비즈니스 교향곡을 만드는 지휘자가 되라고 표현하는데요.
지휘자, 멋있긴 한데 좀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더 실무적으로 해석하자면 지휘자라기보다는 자동화된 식당 주방을 설계하는 총괄 셰프에 더 가깝다고 볼수 있죠.
자동화된 식당의 총괄 셰프요? 단순히 그냥 챗 GPT 프롬프트 좀잘 깎고 질문 잘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 같은데요.
훨씬 더 구조적이고 거대한 이야기죠.
예를 들면요.
뭐 양파 써는 로봇. 이건 데이터 크롤링 AI겠죠? 그리고 고기 굽는 로봇은 이미지 생성 AI, 플레이팅하는 로봇은 카피라이팅 AI. 이런 걸 그냥 주방에 각각 따로 두는 건 오케스트레이션이 아닙니다.
그럼 진짜 오케스트레이션은 뭔가요?
비즈니스 아키텍트는 고객의 주문 데이터가 딱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시장 트렌드를 분석하는 AI가 초안을 잡고 디자인 AI가 시안을 뽑아내며 그것을 AB 테스트하는 AI까지 하나의 컨베이어 벨트로 완벽하게 이어붙이는 파이프라인 전체를 설계해야 합니다.
아, 파이프라인. 각각의 AI가 알아서 다음 단계로 넘겨주도록요?
그렇죠. 그리고 그 파이프라인을 돌리는 비용이 아까 우리가 말했던 P&L과 NPV 관점에서 인간을 갈아 넣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 날 때만, 그때만 그 시스템을 가동시키는 거죠.
와, 그야말로 완벽한 시스템 설계자네요. 기술하고 재무가 완전히 하나로 결합된 형태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분석하는 세 번째 영역으로 넘어와 보면요. 이 아키텍트의 활동 모델이 단순히 기업 내부를 넘어서 생태계 전체로 막 확장되더라고요.
네, 스케일이 확 커지죠.
바로 상생 생태계 설계자랑 피지털 경험 크리에이터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무신사 같은 플랫폼의 파트너십 전략을 아주 좋은 예로 들고 있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의 본질이라는 게 사실 나 혼자 물건을 파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파트너들이 장사할 수 있는 거대한 놀이터를 아예 깔아주는 겁니다.
그렇죠. 생태계 자체를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생태계 설계자는 우리 회사의 이익만 막 쥐어짜는 게 아니라 입점한 파트너 브랜드들이 어떻게 자생하고 성장할 수 있는지 그 물류나 결제, 마케팅 지원 시스템을 설계합니다. 파트너가 돈을 벌어야 결국 플랫폼도 영속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전문가님, 아니, 이 대목에서 약간의 의문이 생깁니다. 자료를 보면 이런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를 넘어서서 피지털, 그러니까 피지컬과 디지털이 융합된 경험을 큐레이션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잖아요.
네, 피지털 트렌드를 아주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프라인 부동산 자산관리 지식, 그러니까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역량까지 필요하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건 무신사처럼 자본력이 어마어마한 대기업이나 할 수 있는 전략 아닌가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일반적인 융합형 실무자가 무슨 부동산 자산 관리까지 신경 쓴다는 건 좀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 같아요.
겉보기엔 그럴 수 있는데요. 사실 오프라인 공간이라는 그 매체 자체의 메커니즘이 디지털 시대에 들어서면서 어떻게 변했는지 그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메커니즘이 변했다고요?
과거의 오프라인 매장은 말 그대로 그냥 물건을 잔뜩 쌓아두고 파는 창고였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임대료 대비 매출액이 제일 중요했죠.
네, 목 좋은 곳에서 많이 파는 게 장땡이었죠.
하지만 지금의 피지털 큐레이터에게 오프라인 공간은 더 이상 창고가 아니라 물리적인 마케팅 채널이자 3D 인터페이스입니다.
잠깐만요. 오프라인 매장이 3D 인터페이스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온라인 기반의 작은 패션 브랜드가 하나 있다고 쳐볼게요. 요즘 인스타그램이나 구글의 고객 획득 비용, 그 CAC가 진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거든요.
맞아요. 온라인 광고 효율이 예전 같지 않죠.
그래서 온라인 광고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이때 이 브랜드가 전략적으로 팝업 스토어를 여는 거예요.
이 공간은 옷을 당장 막 팔아서 수익을 내기 위한 곳이 아닙니다.
그럼 목적이 뭔가요?
고객이 직접 천의 질감을 만져보고 브랜드 특유의 향기를 맡고 공간의 음악을 듣는 이런 물리적 접촉을 통해서 온라인상에서 느끼는 구매 마찰을 확 줄여주는 겁니다.
아, 온라인 광고비로 태울 예산을 오프라인 공간 경험에 투자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거기서 얻은 신뢰감을 바탕으로 결국 온라인 고객의 생애 가치, LTV를 끌어올리는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료에서 말하는 부동산 자산 관리라는 게 무슨 수백억짜리 대형 빌딩을 사라는 게 아니네요. 고객의 경험이 끊기지 않도록 최적의 물리적 접점을 기획하고 그 공간의 임대차 효율을 데이터로 계산하는 능력, 이거에 가깝네요.
완벽하게 이해하셨네요. 온라인에서의 아주 매끄러운 결제 경험이 오프라인 공간의 후각, 촉각, 심지어 공기의 흐름과 완벽하게 동기화되도록 설계하는 것. 그게 바로 피지털 경험 큐레이션입니다.
와, 이 완벽한 인재상의 구조를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정말 혀를 내두르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지향해야 할 완벽한 인재상, 비즈니스 아키텍트의 좌표를 명확히 찍었으니 이제 방향을 좀 틀어보죠.
네, 현실을 점검해 볼 시간이죠.
맞습니다. 자료에 등장하는 스워트 분석 파트를 통해 청취자 여러분의 현실을 현미경 들여다보듯이 객관화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시장에서 과연 어떤 가치를 지니고 계십니까?
자료의 강점, 스트렝스 체크리스트를 보면요. 스스로의 과거 프로젝트를 대체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아주 명확한 기준이 나옵니다.
어떤 기준이죠?
일단 이번 프로젝트 무사히 마쳤다. 어우, 디자인 예쁘게 나왔다. 이런 정성적인 완성은 이제 완전히 잊으셔야 합니다.
아, 그럼 감상평은 버려라.
네. 당신의 기획이 실제 비즈니스의 숫자를, 그 지표를 어떻게 움직였는가. 이게 핵심이고요. 그리고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AI가 당장 내일 아침에 흉내낼 수 없는 그 물리적 공간에서의 통제력, 인간의 미묘한 감성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가. 이걸 묻고 있습니다.
그렇죠. AI는 아직 현장의 공기나 고객의 체온을 읽지는 못하니까요. 결국 숫자로 증명된 비즈니스 임팩트, 그리고 오프라인에서의 아날로그적 통제력이 나의 방어막이라는 건데요.
네.
잠깐만요. 이 부분은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자료의 약점과 위협, 그 weakness and threats 파트를 보니까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어떤 점이 흥미로우셨나요?
제너럴리스트라는 타이틀 아래 나만의 전문성이 모호한가? 이거를 지금 아주 치명적 약점으로 꼽고 있거든요.
네,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죠.
아니, 지난 한 5년 동안 실리콘밸리든 어디든 전 세계 테크 기업들이 막 다방면에 능하고 부서 간의 벽을 허무는 애자일 제너럴리스트, 이거 최고로 치지 않았습니까? 보통 제너럴리스트라고 하면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하는 좋은 뜻 아닌가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왜 갑자기 자료에서는 이 융합형 인재의 핵심 정목을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지적하면서 180도 뒤집는 거죠?
아,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답이 명확해지는데요. 과거에는 말씀하신 대로 얕고 넓게 아는 제너럴리스트가 각 부서 간의 언어를 이어주는 정말 훌륭한 윤활유였습니다.
네, 기획도 조금 알고 디자인도 조금 하고 개발 지식도 살짝 있는 그런 분들이 대우받았죠.
네, 하지만 지금 상황이 완전히 뒤집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AI 때문이라는 건 짐작이 가는데 정확한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재 이 지구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궁극적인 제너럴리스트가 바로 AI이기 때문입니다.
아, AI 자체가 제너럴리스트다.
네, 얕고 넓은 지식의 종합, 평균적인 수준의 리서치, 텍스트 요약, 초안 작성, 적당한 수준의 디자인. 이 모든 평균적인 제너럴리스트의 업무를 기계가 인간보다 수십만 배 빠르고 정확하게 해내거든요.
와, 그러니까 인간 제너럴리스트가 AI 제너럴리스트랑 정면 승부를 벌여야 하는 상황이 된 거군요. 이건 뭐 승산이 0% 인게임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아주 차가운 경고를 날리는 겁니다. 당신이 나만의 압도적이고 뾰족한 무기 없이 그저 저 이것도 할 줄 알고 저것도 할 줄 알아요. 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가장 먼저 대체되겠네요.
네, 자동화의 파도에 휩쓸려갈 1순위 타겟이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앞서 강조했던 PNL이나 MPV 같은 재무적 언어조차 해독하지 못한다면 대체 불과한 아키텍터는커녕 그냥 AI의 결과물을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는 단순 오퍼레이터로 전락하고 마는 거죠.
와, 그 제너럴리스트라는 예쁜 포장지 안에 숨어있던 무딘 칼날을 진짜 뼈아프게 직시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자, 이쯤 되면 청취자 여러분 중 상당수는 약간 뒷목이 서늘해지는 위기감을 느끼실 텐데요.
네, 현실 점검이 좀 맵죠.
만약 애매한 제너럴리스트로 남는 것이 곧 사형 선고라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논리적인 생존 전략은 결국 극단적인 차별화와 전문화뿐일 겁니다. 그래서 자료에서 이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제시하는 구체적인 4단계 액션 플랜, 그 심연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문제의 구조를 완벽히 파악했으니 이제 메스를 들 시간입니다. 자료가 제시하는 스텝 1과 스텝 2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력서의 언어를 바꾸고 뾰족한 무기를 하나만 골라라.
이력서의 언어를 바꾼다. 아까 우리가 통할까 얘기할 때 나왔던 부분이랑 맥락이 닿아 있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만약 거기에 유려한, 직관적인, 심리싼, 막 이런 예쁜 형용사들만 가득하다면
당장 다 지워야겠네요.
네, 싹 다 지우라는 겁니다. 아키텍트의 포트폴리오는 철저하게 명사와 숫자로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어떻게 써야 하나요?
디자인 ROI 전문가로서 나의 AB 테스트 기획이 장바구니 결제 전환율을 15% 상승시켰고 이는 분기별 5천만 원의 순이익, 넷 프로핏 증가로 이어졌다. 이렇게 정성적 가치를 비즈니스 지표로 완벽하게 번역해 놓아야 합니다.
와, 형용사의 세계에서 숫자와 명사의 세계로 완전 이민을 가야 하는 거요. 그렇다면 스텝 2에서 말하는 무기를 하나만 고르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제너럴리스트를 버리고 대체 어떤 스페셜리스트가 되어야 합니까?
자료에서는 신사업이나 기획 직무가 이제 세 가지의 아주 뾰족한 창 끝으로 세분화된다고 분석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뭔가요?
사업 개발인 BD, 프로덕트 오너인 PO, 그리고 프로젝트 매니저인 PM입니다. 이 셋은 완전히 다른 근육을 쓰는 직무거든요.
이름만 들으면 사실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구체적인 메커니즘의 차이가 뭡니까?
먼저 사업 개발, 즉 BD는 한마디로 파이 키우기의 달인입니다.
파이를 키운다.
네.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서 낯선 파트너와 악수를 하고 새로운 결제망 제휴를 막 뚫어내서 회사의 비즈니스 영토 자체를 외부로 확장하는 일종의 돌격대장이죠.
외부 확장형 돌격대장이군요. 그럼 PO는요?
반대로 PO는 시선이 철저하게 내부를 향해 있습니다. 이들은 유저의 여정 지도에 거의 병적으로 집착하거든요.
유저 여정이요?
네. 왜 3단계 결제창에서 유저의 20%가 2차라는가? 이 질문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팀이랑 치열하게 싸우며 서비스 자체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역할입니다.
아, 외부의 파일을 키우는 게 BD고 내부의 제품 가치를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게 PO네요. 그럼 마지막 PM은 어떤 역할입니까?
PM은 한정된 자원과 시간이라는 중력과 싸우는 방어수입니다.
중력과 싸우는 방어수. 표현이 재밌네요.
간트 차트를 딱 보면서 백엔드 개발이 2주 지연됐을 때 전체 런칭 일정을 무조건 맞추기 위해서 남은 예산을 어떻게 재분배하고 디자인 리소스를 어디서 빼올 것인가를 아주 냉혹하게 결정하는 자원 통제자죠.
하, 결국 어설프게 저 셋 다 한다고 나서지 말고 외부 확장이든 제품 집착이든 자원 통제든 하나만 압도적으로 뾰족하게 잘하라는 뜻이군요.
네, 자신의 과거 경험과 가장 강력하게 맞물리는 하나의 정체성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아주 명쾌합니다. 그럼 스텝 3와 스텝 4로 넘어가 보죠. 앞서 다뤘던 AI 오케스트레이션하고 피지털 시대를 어떻게 대비하느냐, 그 문제네요. 단순히 챗GPT로 매일 몇 번 써봤다 이 정도 수준으로는 명함도 못 내밀겠군요.
어림도 없죠. 스텝 3는 방금 우리가 깊게 파고들었던 PNL과 NPV 기반의 재무적 의사결정 훈련, 그리고 여러 AI를 자동화 파이프라인으로 묶어내는 오케스트레이션 역량을 실무에 당장 적용하라는 주문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스텝 4는요?
다가올 2025년 이후의 메가 트렌드인 피지털 역량 확보입니다.
결국 화면 너머의 디지털 세상이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우리 인간이라는 생물은 역설적으로 손에 직접 만져지고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그 물리적인 오프라인 공간의 경험에 더 굶주리게 될 거라는 논리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획자일수록 공간의 임대차 효율이나 고객의 오프라인 동선을 계산하는 부동산 자산 관리 지식을 선제적으로 쌓으더라는 것이죠.
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고 그 사이의 고객 경험을 촘촘히 짜깁기 하는 진정한 피지털 큐레이터가 되는 것. 그것이 인간 실무자가 AI 시대에 살아남는 가장 강력한 방어선이다. 이게 자료의 핵심 전략이네요.
네, 아주 완벽한 요약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친 이 자료, 정말 뼈를 때리다 못해서 커리어의 DNA 자체를 그냥 싹 재조립하라고 요구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순한 트렌드 리포트가 아니라 여러분의 직업적 생존을 위한 논리적 무기들을 챙겼습니다.
네, 무기가 꼭 필요하죠.
무너져버린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남들이 다 헤맬 때 여러분은 이제 비즈니스 아키텍트라는 새로운 도면을 손에 주셨습니다. 기술의 외계어를 시장이 반응하는 달러와 ROI로 번역하는 법, 낭만적인 지휘자가 아닌 아주 냉철한 주방장으로서 AI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법, 그리고 NPV라는 타임머신으로 미래 가치를 검증하는 메커니즘까지 말이죠.
네, 이제는 과거의 관성이라는 제너럴리스트의 낡은 옷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BD, PO, PM 중 자신만의 날카로운 창을 하나 제대로 벼려야 할 시점입니다. 이 치열한 구조조정에서 살아남은 자만이 결국 피지털이라는 새로운 영토를 지배하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이 모든 게 결국 무슨 의미일까요? 이 딥다이브를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 방송이 딱 끝나는 즉시 여러분의 이력서와 포트폴리오를 열어보십시오. 그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수많은 예쁜 형용사들을 당장 지우고 비즈니스 지표와 숫자로 그 자리를 채워 넣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치열한 분석이 여러분이 겪게 될 혼란의 시간을 극적으로 단축해주고 커리어의 거대한 터닝포인트로 작용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자료가 제시한 완벽한 전략들을 함께 짚어보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머릿속에 아주 근본적이고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남겨두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우리는 비즈니스 아키텍트가 되기 위해서 재무 데이터를 읽고 AI를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하는 오케스트레이션을 마스터해야 한다고 논의했잖아요.
네, 핵심 생존 전략이었죠.
그런데 만약 머지않은 미래에 AI가 스스로 이 오케스트레이션 설계마저 완벽하게 마스터해버린다면 어떨까요?
와, 상상만 해도 좀 무섭네요.
인간이 며칠 밤을 새워 분석하던 복잡한 PNL과 NPV 같은 재무지표를 AI가 단 1초 만에 최적의 ROI로 계산해내고 수익이 나는 완벽한 비즈니스 모델을 스스로 승인하는 날이 온다면 말입니다.
그럼 인간에게는 뭐가 남죠?
바로 그겁니다. 그 모든 숫자와 논리적 판단마저 기계의 영역으로 넘어간 그 서늘한 자동화의 끝에서 결국 비즈니스 아키텍터로서 인간에게 허락된 최후의 성역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화면 너머의 차가운 데이터로는 영원히 시뮬레이션할 수 없는 것, 즉 물리적인 오프라인 공간에서 다른 인간의 숨결을 느끼고 미묘한 공기의 흐름을 읽어내며 찰나의 순간 타인의 마음을 뒤흔드는 순수한 공감 능력과 미적 직관뿐이지 않을까요? 청취자 여러분은 모든 것이 수치화되고 자동화될 그 마지막 순간을 위해 자신만의 감성적 대체 불가능성을 어떻게 기르고 계십니까?